요한복음 21번 메시지 종교 안에 있는 소경의 필요 생명의 시력과 생명의 목양 첫 번째 우리가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 있는 아홉 가지 사례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여섯 가지 사례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어떻게 적극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는가를 상징하는 반면에 나중에 세 가지 사례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어떻게 소극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는가를 상징합니다. 이 사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여섯 가지 사례는 생명이신 주님이 거듭남과 만족함과 치료함과 소생함과 먹임과 해가를 위한 분임을 계시합니다. 이 여섯 가지 표적들은 그분의 생명의 적극적인 면을 다루기 때문에 한 부류입니다. 나중에 세 가지 사례들은 죄와 눈먼과 사망의 소극적인 것을 다룹니다. 죄는 눈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즉 죄와 눈멀과 사망은 소극적인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한 부류입니다. 처음에 여섯 가지 사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들을 이끌어 오시지만 나중에 세 가지 사례에서 주님은 죄와 눈먼과 사망과 같은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20장 30절과 31절에 따르면 기자는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 중에서 기자는 표적으로서 오직 아홉 개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들은 매우 의미 깊음에 틀림없으며 그것들이 제시된 순서도 또한 매우 의미 깊음에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사례는 거듭남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사례는 죽음에서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사례는 생명의 시작인 거듭남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사례는 생명이 끝난 후에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의 사례들에서 소극적인 것들 중 죄가 맨 처음 나오는데 이는 죄가 눈멍과 사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눈멍은 죄로부터 시작되고 사망은 죄의 최종적인 끝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눈멍의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이 요한복음 9장의 계속임에 대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조심스럽게 읽는다면 요한복음 10장이 요한복음 9장의 계속임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장은 거룩한 말씀의 한 단락을 형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은 10장이 9장의 계속임을 깨닫도록 우리를 돕는데 이는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장은 다른 요점을 다룹니다. 이 두 장에는 주님의 어떠하심에 주된 두 방면이 계시되는데 이는 소경에게 시력을 주시는 주님과 종교 밖에 있는 믿는 이들을 목양하시는 주님입니다. 소경을 위한 생명의 시력 이 사례는 율법의 종교는 소경에게 어떤 좋은 것도 해줄 수 없지만 세상에 비치신 주 예수님은 소경에게 생명의 방법으로 시력을 줄 수 있음을 계속 증명합니다. 이 표적은 안식일에 행해졌습니다. 주님은 종교의식의 허무함을 드러내기 위해 또다시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눈멍은 앞장의 죄처럼 사망의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은 확실히 소경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을 비추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필요합니다. 2장에 나타난 원칙 안에서 이것 또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읍시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치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제자들이 한 질문은 그들의 종교적인 지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먼이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4장 20절부터 25절까지와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질문과 같이 사망을 가져오는 지식나무에 속한 예 아니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9장 3절에 있는 주님의 대답은 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 결코 예나 아니오 또는 옳고 그름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선과 악의 지식의 책이 아니고 생명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사람의 눈먼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결코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또는 아니오의 대답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마치 예 또는 아니오와 같습니다. 예, 아니오가 둘 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속한 반면 주님은 이 복음서에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복음서에서 결코 사람들에게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예 또는 아니오의 대답을 향하시지 않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향하십니다. 9장 3절에 있는 주님의 대답은 그분의 제자들을 직접 하나님께로 데려갔으며 그것은 곧 그들을 생명나무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매우 종교적이었으며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속한 종교적인 관념을 붙잡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지식의 나무로부터 생명나무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3년 반 동안 주님의 훈련 아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후에도 제자들 중 하나인 베드로는 종교적인 관념으로부터 철저히 구출받지 못했는데 이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서 베드로가 여전히 종교적이고 여전히 선과 악의 지식에 의해 영향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자신은 지식나무로부터 해방됐다고 여기겠지만 심지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주로 이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었을 때 우리는 시력을 잃었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먼은 우리의 죄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눈먼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의 본성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본성에 의해 눈멀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죄인이 날 때부터 소경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 있음을 자백한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가 소경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빛을 영접함. 생명의 빛으로. 주 예수께서 이 소경을 보셨을 때 그분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눈먼은 생명의 빛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먼은 생명의 부족을 가리킵니다. 빛은 당신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만일 당신에게 생명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시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은 소경에게 생명의 빛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인성과 연합된 생명의 말씀에 기름 바름으로. 6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내가 이 구절의 뜻을 몰랐던 젊은 신자였을 때 나는 주님이 하셨던 것이 우스웠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매우 이상합니다. 아무도 사람의 침을 만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침을 흙과 섞어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림의 책이며 이 사건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흑백의 문자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의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석을 발견하려고 많은 책들을 참고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인성과의 연합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약 25년 동안 우리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독교 서점에 간다면 연합에 대해 말한 책을 심지어 한 권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책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나 그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한 권도 이 연합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958년 내가 이 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인성과의 연합에 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어떤 전도자가 연합은 옳은 단어가 아니고 공동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즉시 내 영어를 수정했습니다. 나는 영어가 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옳은 영어 단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인성 사이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후에 나는 레위기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옳은 단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2장 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것은 예표입니다. 고운 밀가루는 주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하고 기름은 성령, 즉 주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 미국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인성과의 연합에 관해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과의 동일시와 합함 정도를 사용하는 데 그치라고 나를 주의시켰습니다. 나는 형제님들, 나는 사람의 관념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순수한 말씀을 주의합니다. 레위기 2장 5절에서 기름과 연합된 고운 밀가루는 어떻습니까? 내게 오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모세에게 가야 합니다. 그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63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흐름이라는 잡지를 발행할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 잡지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연합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관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9장 6절에 있는 진흙은 로마서 9장 21절과 같이 인성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진흙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흙입니다. 침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침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상징적으로 말해서 침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영입니다. 따라서 침이 진흙과 연합하는 것은 인성과 주님의 산 말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바르시고라는 단어가 이것을 증명하는데 이는 주님의 영이 바르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침은 말씀, 즉 주님 자신의 바로 그 요소 또는 본질의 흘러나옴을 상징합니다. 진흙이 침과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본질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심지어 그분의 말씀으로서 우리와 연합시키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흙이며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의 바로 그 본질은 침입니다.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했을 때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상 주님의 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흙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영접하여 그것과 연합되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온 땅 위에 가장 뛰어난 관유입니다. 이것보다 뛰어난 관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소경된 눈에 침과 연합된 진흙으로 기름 바르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영의 기름 바름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영의 기름 바름은 말씀 안에 계신 주님과 진흙의 연합에 뒤따라옵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후 즉시 생명의 영의 기름 바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침으로 만든 진흙을 소경된 눈에 기름 바르심은 영이신 주님의 말씀과 우리 인성의 연합의 기름 바름으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 소경된 우리의 눈이 시력을 얻을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순종함과 옛 인성을 씻어내므로 소경된 사람의 눈이 진흙으로 기름 발라진 후 그는 전보다 더욱 소경되었습니다. 지금은 두꺼운 진흙층이 그의 눈을 덮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씻는 것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 때 그리하듯이 우리의 옛 인성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소경된 사람이 가서 씻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생명주는 말씀에 순종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력을 얻었습니다. 만일 그가 진흙으로 기름 발라진 후 진흙을 씻어내기 위해 가지 않았다면 진흙은 그를 훨씬 더 소경되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바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에게 시력을 줍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생명의 영의 기름 바름은 당신이 항상 보내심을 받는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기름 바름은 우리를 보내심을 받는 기초에 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자신은 항상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는 기초 위에 서 있었으며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우리를 똑같은 위치에 두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기름 바름을 소유한 후 그분은 우리를 보내심 받는 위치에 두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한 후 순종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첫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일단 당신이 주님을 믿고 말씀 안에 계신 그분을 영접했으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모트로 가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주님께서 당신을 못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씻고 침례받도록 당신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당신은 매일매일 그리고 온종일 이 씻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당신은 온종일 씻겨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또 나는 몇 번이나 씻겨졌습니다.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항상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기름 바름에 뒤따릅니다. 이 장은 소경과 진흙을 만드신 주님과 진흙으로 기름 발라진 소경의 눈과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묘사합니다. 일단 소경이 그의 눈을 씻으면 진흙은 사라집니다. 진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연적인 생명 또는 인간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침례받았을 때 옛사람, 즉 옛 진흙은 씻겨졌습니다. 씻은 후에 그것은 매장되었으며 물 아래에 있습니다. 침례받은 후에 당신의 옛사람은 물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침례의 씻음을 매일매일 적용해야 함을 깨닫습니까? 당신은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자아와 옛사람의 본성을 죽음의 물 아래 둠으로써 침례의 씻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안의 기름 바름이 항상 당신 자신에게 침례의 씻음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기름 바름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안의 기름 바름은 항상 당신에게 실로암에 가서 당신 자신을 죽음에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진흙인 당신 자신을 죽음의 물 아래 매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기름바름을 얻었다 합시다. 만일 당신이 침례의 씻음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게을리한다면 당신은 기름바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죽음의 물 아래 놓으라는 명령은 기름바름에 즉시 뒤따릅니다. 기름바름은 당신이 옛 진흙을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시력과 빛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 자신들을 죽음의 물 안에 놓으라는 기름바름의 요구를 따른 후에 우리는 시력을 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시력과 빛을 둘 다 소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사실상 햇빛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력을 얻었고 지금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열리고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소경이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의 눈이 진흙으로 기름 발라졌지만 그의 불순종은 그를 더욱 소경되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보게 하는 대신 수건이나 덮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생명의 영의 기름바름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름바름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대신 가리는 수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생명의 영의 기름바름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들을 죽음 안으로 넣는다면 우리의 눈은 열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시력을 얻고 빛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불순종은 생명의 영의 기름바름으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소경이 될 것이며 더 깊은 어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 해석을 대했을 때 나는 웃었습니다. 나는 이런 진흙을 침과 섞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 이제 나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이 해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내 체험을 조사할 때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정확한 해석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신성한 영이 당신의 인성과 연합함으로써 시력을 얻었습니다. 잠시 후 당신의 눈은 일시적으로 덮여지고 전부 다 더욱 소경되었습니다. 결국 생명주는 말씀에 순종한 후 당신의 옛 본성은 씻겨졌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맑은 하늘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체험을 조사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빛을 얻을 때마다의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생명과 당신의 인성의 연합이 없으면 당신은 결코 말씀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당신은 성경의 어떤 문장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안에 있는 빛은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보게 됩니다. 즉시 당신의 눈은 덮여지고 일시적으로 당신은 더욱 소경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사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즉시 당신의 눈에서 어떤 것이 떨어져 나가고 빛을 얻는 느낌을 가집니다. 당신의 옛 인성이 떨어져 나가고 당신은 하늘 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빛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의 눈이 시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진흙이 침을 영접하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 즉 진흙인 당신은 침인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한 후 둘째 단계로 당신에게는 기름바름이 있을 것입니다. 기름바름 다음에 뒤따르는 셋째 단계는 옛 자아를 죽음에 두라는 요구입니다. 옛 진흙은 죽음의 물 안에 두어져야 합니다. 이 세 단계에 의해서 당신의 눈은 열릴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시력을 가질 것이며 항상 빛 안에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오늘날도 만일 당신이 시력을 얻고 빛 안에 있으려 한다면 당신은 우선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거듭났더라도 당신은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해야 하며 점점 더 그분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진흙이며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침이 필요하며 침은 주님 자신의 바로 그 본질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할 때마다 기름바람이 흐를 것입니다. 그때 기름바람은 진흙의 사람인 당신에게 자신을 죽음의 물 안에 두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에 서 있으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결코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인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의 뜻을 따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보내신 분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합니다. 소경을 치료한 이 이야기가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가 단순하고 심지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건강에 해롭고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진흙과 침은 둘 다 더럽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그의 눈에 바르다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재미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 포함된 놀라운 원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연합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에 생명의 영의 기름바름을 가질 것이며 기름바름은 우리 모두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 안에 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진흙을 포기하고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죽음에 두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물 아래 매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력은 회복되고 우리는 빛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종교에 의해 핍박받음. 시력을 얻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된 종교는 손에 의해 핍박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시력을 얻은 소경이 쫓겨났다는 것은 그가 유대교로부터 추류당했으며 추방당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소경이 양 우리에서 구출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는 유대교로부터 추리당했으나 주 예수님께 영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그 소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경은 일종의 분명하지 않은 믿음에 의해 그의 시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믿었지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순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실로 알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믿었으며 그는 이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논쟁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경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믿었지만 아직 주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선포했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그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경은 시력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주 예수님에 의해 영접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양우리에 들어가서 한 작은 눈먼 양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양을 양우리 밖으로 인도하셨음을 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양은 쫓겨났지만 다른 의미에서 주님은 그를 인도해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냈지만 주 예수님은 그를 불러냈습니다. 주님은 그를 지옥으로부터 불러낸 것이 아니라 양우리로부터 불러낸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더 보겠지만 양우리는 유대교, 즉 율법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그 소경은 5장의 행각에 있었던 소경과 절뚝발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그를 양우리로부터 인도해내기 위해 생명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목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종교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절뚝발이들 중 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행각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해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경된 눈을 치료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들을 양우리로부터 인도해내기 위해 목자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심판받음. 9장 39절부터 4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분이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니고데모 안에서 추구하는 혼을 발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교만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심판하러 오실지 또는 당신을 구원하러 오실지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태도가 니고데모와 같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태도가 바리새인들과 같다면 그분은 당신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심판자가 되시는가 또는 구주가 되시는가는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여 많은 욕으로 자신을 내세울 때 주님은 엄격하게 자신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에게 주님이 필요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소경의 상태로 버려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본다고 주장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소경의 상태로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분은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시력을 주시지만 본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엄숙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단지 눈먼과 어둠을 뜻합니다.